EBS 라디오 고전 읽기.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아니면 그 어느 쪽도 아닐까요? 17세기 영국의 계몽 철학자 존 러크는 인간은 백지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로크의 이론을 타블라라사라고 부르죠. 타블라라사란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흰 종이 또는 깨끗한 상태의 서판을 의미한다고 해요.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낸 괴물 역시 생겨나던 때에는 타블라라사의 상태였죠.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 하얀 도화지 같던 괴물이 점점 변해가는 것이며 단지 괴물 자체의 잘못만은 아니겠죠. 앞으로 프랑켄슈타인과 괴물이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낭독해 주실 저의 백기사 백운철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백운철입니다.
백기사랑 흑기사랑 뭐가 다른 거죠?
색깔이 틀리죠.
네. 아, 그 기사가 또 그렇게 바뀌기도 하겠군요. 백기사 흑기사. 저는 운전기사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오늘의 흑기사 금요 게스트 현정호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의상으로 봐서는 오늘 현정호 씨가 백기사고.
저는 회색기사예요.
네. 그리고 EBS 박민영 아나운서도 함께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박민영 아나운서는 오늘 왜 오셨어요?
아, 엘리자베스가 아주 예쁘다고 해서 네. 연기하기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어머, 저렇게 자기 자신을 잘.
네. 예. 보이지 않으니까. 아, 지금 보이는 거예요.
금방 뉴스 끝내고요.
네. 손으로 얼굴 가렸는데 네. 가려져요. 네. 아, 네. 오.
와, 손이 큽니다.
손바닥 하나만 하구나.
이야,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신 엘리자베스 박민영 아나운서와 현종호 씨와 함께하는 저희 고전 읽기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문자 참여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앱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 읽기 치신 다음에 고전 읽기 홈페이지로 오시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내드리는 문제의 정답 아시죠? 반디 게시판 그리고 문자 샵 1045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저희가 선물 드리는 것도 아시지요?
네. 네. 자, 그럼 프랑켄슈타인 지금부터 바로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잉골슈타트로 가서 헨리를 만났다.
헨리! 헨리! 여기에 여기! 어서 타!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헨리, 지체할 시간이 없어. 우리 어서 집으로 가야 돼.
뭐? 미쳤어?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안 돼, 나 다음 주에 기말고사 시험이 있단 말이야. 이번 시험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대학원에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헨리, 내 동생 윌리엄이 죽었어.
뭐? 뭐? 뭐라고?
저스틴 손에 목이 졸려서 윌리엄이 죽었단 말이야. 어서 어서 나와 함께 가줘, 제발.
말도 안 돼, 프랑켄. 알았어. 그래, 당장 가자, 당장.
헨리는 서둘러 승차한 후 문을 쾅 닫았고 택시는 지체하지 않고 최고 속도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얼마 후 그들은 제네바에 도착했다. 제네바로 가는 동안 프랑켄슈타인은 윌리엄을 죽인 자가 누군지 짐작이 갔다. 머릿속엔 자신을 노려보던 괴물의 악의에 찬 시선이 떠올랐다. 프랑켄슈타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흉측한 괴물이 우리 가문의 사람들이 사는 곳을 알아낸 게 틀림이 없어. 어? 아, 아닌가? 그래, 하긴 글자도 모르는 놈인데 알아낼 리가 없잖아. 맞아,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고 말고. 아니야, 하지만 아니 그래도 혹시...
만약 그 괴물이 윌리엄처럼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 살해할 만큼 악의에 차 있다면 앞으로 복수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프랑켄슈타인의 가족과 친지들을 살해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래, 난 지금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악한 짓을 할 능력이 그 멍청한 괴물놈에게 있을 리가 없잖아. 괴물이 살아있다는 증거조차 없잖아. 그러니까 괴물이 제네바에 있는 우리 가족을 찾아냈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억측이야. 터무니없는 망상일 뿐이야.
프랑켄슈타인의 머릿속에선 이렇게 무서운 추측과 그에 대한 반박이 번갈아가며 고개를 들었다. 갖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그는 제네바로 가는 길 내내 깊은 침묵에 빠져 있었다. 그 바람에 헨리는 프랑켄슈타인과 아무런 얘기도 나누지 못한 채 그저 우울한 표정으로 제네바까지 가야만 했다. 저스틴에 대한 재판은 프랑켄슈타인과 헨리가 제네바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시작됐다. 세 명의 판사가 자리한 가운데 제네바의 중앙재판소에서 재판이 열렸다. 프랑켄슈타인은 법정의 딱딱한 나무의자에 불안한 얼굴로 앉아서 판사들의 입장을 기다렸다. 그의 양옆에는 엘리자베스와 프랑켄슈타인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프랑켄슈타인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오랜 세월 동안 법정에 켜켜이 배워온 불안과 두려움의 냄새가 코끝으로 스며들었다.
판사님들이 입장하십니다.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과 검정색의 긴 법복을 입은 판사 세 명이 법정에 들어섰다.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다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앉자마자 두 명의 간수가 저스틴을 데리고 들어왔다. 프랑켄슈타인은 저스틴을 자세히 살펴봤다.
내가 고향을 떠나 있는 동안 저스틴은 앳되고 어여쁜 소녀에서 아름다운 숙녀로 훌쩍 자랐다. 여전히 순수하듯 순수해 보여서 저스틴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거야. 그렇고 말고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게 분명해. 그런 사실은 누가 봐도 분명하잖아. 저스틴이 윌리엄을 죽였을 리 없어.
프랑켄슈타인은 고개를 돌려 엘리자베스를 바라봤다. 그녀의 파란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엘리자베스, 저스틴은 무죄로 판결받아 석방될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 저의 얼굴을 봐.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저스틴에게 죄가 있건 없건 교수형에 처해버릴 거예요. 저희는 유난히 얼굴이 아름다워요. 저들은 피고의 아름다운 용모 같은 건 재판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저희를 꼭 교수형에 처벌할 거예요. 자신들이 공정하게 판결하려 한다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말이에요.
프랑켄슈타인은 고개를 돌려 다시 법정을 바라봤다. 판사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잡담이나 농담을 하며 떠들어대던 사람들은 이제 쥐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법정 서기가 읽어내려가는 저스틴의 혐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프랑켄슈타인은 서기의 낭독에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각과 걱정, 죄의식 같은 것들이 끝도 없이 샘솟아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네, 프랑켄슈타인이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동생 윌리엄이 부모인 저스틴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써 있었어요. 재판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야, 거의 마녀사냥에 가까운
그러게요.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네.
아니 이쁜 게 무슨 죄라고.
근데 엘리자베스의 그 말도 되게 저는 확 왔어요. 네. 아름다운 용모 같은 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해라고 말을 해줬는데.
네. 근데 그동안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너무 이쁘면은 그 시절에는 이쁘면은 네. 이렇게 막 화형하고 그런지도 몰라요. 너무 이뻐서 남자들을 홀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주홍글씨인 거죠.
예,
뭐.
저는 정말로 마녀사냥.
그럴지도 몰라. 이 중세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쁜 게 죄였구나.
그러게요.
박민영 아나운서 지금 태어나길 참 잘했네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난 정말 다행이다. 자신이 이쁜 것이 아닌구나, 자신이.
기분 좋아.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요. 그러게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분 좋기 위해서 저희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아유, 좋죠. 네.
프랑켄슈타인과 헨리, 이 두 사람은 잉골슈타트에 있다가 제네바로 왔어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제네바는 어느 나라의 도시일까요? 아시는 분 손. 안 되는구나. 네,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요. 저희 반디 게시판하고 문자를 이용해 주세요. 선정되신 분들께는 정성스러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민영 아나운서가 힌트를 네. 좀 주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께서는 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그 회사에 네. 수의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
수의수를요? 네,
수의수를 늘려야 맞아, 되겠다.
수의수를 좀 늘려야 돼요.
네, 네, 그런 저희도,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문, 들어오는 문 앞에 수의 아저씨가
앉아계시잖아요. 네, 수의수를 좀 늘려야 되죠.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굉장히
아니,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머리도 똑똑하네.
아니에요. 이 나라는 또 앞으로 가든 거꾸로 가든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 맞아요. 맞아요. 네.
장호 씨, 정답 네. 알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반대 게시판 열려 있고요. 문자 샵 1045번 열려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들께 또 저희가 준비한 아주 좋은 행복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프닝 때 왜 그 사람은 원래 네. 악한 게 본성일까요? 아니면 선한 게 본성일까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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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죠.
근데 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박민영 아나운서는 얼굴 보면 원래 선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참 멀리 있어서 다행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인간은 선하다. 기본적으로 저는 성선설을 믿고 있어서.
아, 네. 그래요? 네. 네. 정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민영 씨가 그렇다면 저도 따라가요.
어머, 남자들은 다 좋습니다.
그러면 운철 씨도 똑같겠네요.
저는 좀 악하다고 생각해요.
왜?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건 뭐 타인의 시선인데 애기들 처음에 이렇게 이제 막 자라다 보면은 네. 제 얼굴을 막 손을 핥히고 꼬집고 깨물고 나서 웃잖아요. 뭐 바지에다 똥 누고 웃고 오줌 누고 무슨 오줌 똥 오줌을 누면은 이제 갈아달라고 울기는 하지만
그거는 생리현상이니까
예 그런 모습 보면서 그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걸 손으로 이렇게 쿵 때리고 또 웃고 이런 거 보니까 몰라서 악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저는
네. 네. 그것도 뭐 일리가 네, 없진 않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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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과연 이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이 네.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서 제가 잠깐 여쭈었고요.
아, 네.
자 오늘 또 라이브 음악 들어야죠. 정호 씨 오셨는데.
네 아무리 악한 분이라도 뭐 좋은 음악 들으면 선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고한우 씨 노래 가운데서 아면이라는 곡.
좋습니다. 네 청해서 듣겠습니다.
내게 너무나 슬픈 이별을 말할 때 그댄 아니 슬픈 듯 웃음을 보이다 정작 내가 일어나 집으로 가려 할 때는 그땐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았어 울음을 참으려고 하늘만 보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내 품에 안겨와 마주된 그대 볼에 눈물이 느껴질 때는 나도 참지 못하고 울어버렸어 사랑이란 것은 나에게 아픔만 주고 내 마음 속에는 머물러 다가와 우리가 잡으려 하면 이미 먼 곳에 그땐 때가 너무 늦었다는데 차마 어서 가라는 그 말을 못하고 나도 뒤돌아서서 눈물만 흘리다 이젠 갔겠지 하고 뒤를 돌아보면 아직도 그대는 그 자리 나에게 아픔만 주고 내 마음속에는 머물러 다가와. 우리가 잡으려 하면 이미 먼 곳에 그땐 때가 너무 늦었다는데. 참아 어서 가라는 그 말을 못하고 나도 뒤돌아서서 눈물만 흘리다 이젠 갔겠지 하고 뒤를 돌아보면 아직도 그대는 그 자리 아직도 그대는 그 자리
노래하는 동안 네. 게시판을 살펴봤더니요 강애리님이 그런 마녀 사냥이라면 당해보고 싶대요.
어떻게 어떻게?
아, 무서운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정답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대체적인 의견이 네. 이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 저도 가고 싶은데요.
가보셨어요 혹시?
아, 저는 안 가봤어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저도 가보고 네. 싶어요.
저는 네. 못 가봤는데 칼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유명하죠.
네. 네.
자, 시계 들고.
시계 들고요.
네. 애태고 사랑스러운 윌리엄의 부모 저스틴이 과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낭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정 서기가 낭독을 마치자 곧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검사 측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검사의 진술을 듣던 프랑켄슈타인은 차츰 두려운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저스틴, 정직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윌리엄이 사라진 것은 어느 날 오후 당신을 제외한 온 가족이 야외로 소풍을 갔을 때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저스틴 당신은 자신의 숙모네 집을 방문하느라 소풍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했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윌리엄이 없어진 날, 이 저스틴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넋을 잃고 여기저기를 헤매며 돌아다니는 저스틴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띄었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 그녀가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서 윌리엄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윌리엄 측 검사 계속 진술을 하십시오.
네, 그 후 저스틴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했고 저스틴이 앓고 있는 동안 하인 하나가 저스틴의 옷 주머니에서 목걸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초상화 두 개가 달린 그 목걸이는 윌리엄이 항상 셔츠 안에 걸고 다니던 것이었으며 그 초상화는 각각 그의 형 프랑켄슈타인과 누나 엘리자베스를 그린 것이었죠.
검사의 입을 통해 이렇게 진술된 증거들은 실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신빙성 있어 보였다. 프랑켄슈타인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그는 저스틴을 고발하는 검사의 진지하고 확신에 찬 얼굴과 슬픔에 가득 차있는 저스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다. 이윽고 검사는 윌리엄의 목에 나있던 멍든 상처에 대해 자세히 묘사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보통 여자의 힘으로는 결코 이토록 심한 상처를 입힐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순간 법정안은 웅성거렸다.
아, 그럼 아니요. 아니라는 얘기지.
공범이야 그럼?
아니요.
그러니까 범인은 미친 여자이지 틀림없습니다. 저기 저 여자! 저스틴이 바로 윌리엄을 살해한 미친 여자입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자 법정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저스틴에게 죄가 없다고 큰 소리로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청중들은 그녀를 당장 법정에서 끌어내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쳐댔다. 검사가 윌리엄을 목졸라 죽인 범인의 무서운 소나기 힘을 묘사했을 때 프랑켄슈타인은 소름 끼치는 공포로 움츠러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맞아. 내가 만든 그 괴물이 이곳까지 찾아온 게 틀림없어. 저스틴은 절대 저렇게 힘이 세지 못해.
한참 동안 괴로운 상념 속을 헤매던 프랑켄슈타인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법정을 바라봤다.
저스틴이 막 진술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비고 진술하세요.
저스틴은 사실만을 맹세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는 윌리엄이 실종되던 날 밤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윌리엄을 찾기 위해 밤새도록 여기저기를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저는 숙모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에서 마주친 마을 사람들에게서 윌리엄이 실종됐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윌리엄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어느 농가의 헛간에 들어가 잠시 눈을 붙인 뒤 다시 계속해서 윌리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판사님, 저스틴, 그렇다면 이 윌리엄의 목걸이는 어디서 난 거요?
초상화가 달린 윌리엄의 목걸이는 저도 잘 모릅니다. 왜 제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저스틴의 진술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프랑켄슈타인에게 속삭였다.
저스틴의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재판관들도 분명 그 점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까 당신은 재판관들이 어쨌든 저스틴을 교수형시킬 거라고 말했잖아.
그래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때마침 법정 서기가 그녀에게 증인석으로 나오라는 손짓을 했기 때문이다.
증인 엘리자베스, 진술하십시오.
저 엘리자베스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윌리엄과 저스틴이 얼마나 다정하고 가까운 사이였는지, 그리고 저스틴이 그동안 프랑켄슈타인 가문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그리고 프랑켄슈타인 가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스틴을 피붙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를 여기게 됐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엘리자베스는 재판관들에게 윌리엄은 그녀 자신에게도 친동생처럼 사랑스러운 존재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스틴의 무죄를 굳게 확신한다고 얘기했다. 엘리자베스가 증언을 마치자 바로 이어 프랑켄슈타인의 아버지가 나가서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다. 그러는 동안 프랑켄슈타인은 고통스러운 죄의식에 사로잡혀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어떻게 하지?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 당장 저 앞으로 뛰어나가서 내 동생 윌리엄을 죽인 범인은 바로 내가 만든 괴물이라고, 틀림없다고 이렇게 진술을 할까?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이 날 믿어줄까? 아니야, 그래. 괜히 이렇게 말했다가 사람들이 더욱 저스틴의 유죄를 확신하게 될 수도 있어. 정말 미칠 것만 같다.
판사는 재판 절차가 모두 끝났음을 선언했다.
판결은 내일 내려질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스틴은 지하실의 감방으로 다시 끌려갔다. 엘리자베스는 프랑켄슈타인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자, 그만 돌아가요. 저스틴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하느님께 오늘 밤 판사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는 일만 남았어요.
프랑켄슈타인은 앞을 똑바로 응시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은 고뇌로 들끓고 있었다.
판사들이 아무리 내 말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했어야 했어. 그랬더라면 혹시라도.
프랑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서 가자꾸나. 엘리자베스와 나는 지금 너의 위로가 필요하단다.
프랑켄슈타인의 아버지가 울먹이며 말했다. 세 사람은 법정에서 나와 마차에 올라탔다. 네, 좀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네. 본성이 선일까요? 악일까요?
네. 지금 저스틴을 보면서는 선일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선하지 않은 사람이 악하게 바뀌는 법이 있겠죠?
뭐 뭔가 네? 이렇게 이유가 있겠죠.
환경이 사람을 많이 바꾸게
그렇죠.
만드는 게 아닌가.
예, 환경에 아, 뭐 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니까 네.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네. 전화를 좀 받아볼까 봐요. 청취자 여러분께 과연 사람은 본성이 선일까요, 악일까요?
네, 저희 궁금, 네. 예, 저희 무료 전화 있어요.
네,
예,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혹시 저희와 통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080 900 1045, 저희 샵 1045와 똑같이 네. 080-900-1045로 전화 주시면 저희와 연결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네. 두 분만 받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두 분.
시리를 진행해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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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나가는 동안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요비에요? 어떤가요? 화요비에 어떤가요? 들으셨습니다. 네. 반대로요. 정은희님이 힝 전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셨어요.
아니 왜 굳이 그렇게 용기가 필요할 이유가 없죠.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그러게요.
됩니다.
그러게요. 네, 그냥 아무 말씀이나 해주시면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다 풀어가니까요.
그럼요.
네, 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어느 분이실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우 안녕하세요. 어머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앳되시네요.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는 대학원생이고요. 지금은 이제 방학이라서 부산에 내려와 있는 배가브리엘이에요.
아, 배가브리엘님. 그동안 게시판으로 글 많이 주셨잖아요. 네. 네.
지금 부산이라고 하셨는데, 네. 부산은 날씨가 어떤가요?
부산이요? 오늘 아침에는 약간 비 올 것 같더니 지금은 날씨 좋고 더워요.
아, 그래요. 좀 전에도 게시판으로 프랑켄슈타인 네, 네. 비겁한 변명입니다. 당장 뛰어나갔어야죠 하고 네. 글 올려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본성은 선일까요? 악일까요?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주제였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 가브리엘 님께서는.
저는 오히려 성악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네. 악하게 태어나지만 네. 그거를 이제 좋은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배 가브리엘님은 많이 네. 극복하셨어요?
아 노력 중이에요.
근데 평소에 저희 반디 게시판으로 글 올려주시는 거 보면
네.
네 완전히 극복하신 것 같아요.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네. 아 너무 좋아해서 오늘 이제 전화 연결된다는 말 듣고 바로 전화했더니
네.
연결해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저희도 너무 반갑네요.
예, 저희도 정말 기분이 좋아요.
말 그대로 네. 왕의 청자님이시네요, 그렇죠?
그, 예, 저희 왕 예. 가족.
저희는 처음에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네.
아 정말요?
네. 네.
목소리가 이렇게 이쁠 줄이야.
그러게요. 네, 그 가브리엘 네, 이름 네. 뜻이 뭐예요?
아 이름은 원래 이제 다른 분들이 세대명이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그냥 제 이름이고요.
아, 원래 본명이세요?
아 이제 그 따로 이름이 있었는데
네.
성인 되면서 개명을 했어요.
아 그럼 호적상 이름이네요.
네네 맞아요. 본명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그럼 본인이 직접 지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자기 이름을?
이 사용하던 이름이 원래 영어 이름인데 이걸 쓸 일이 많아서
아~
성 이름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개브리엘.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왕 애청자 계속 이어가실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지만 또 한 분 더 네. 네. 연결해야죠. 두 번째 전화 연결됐습니다. 은철 씨 어느 분이에요?
네, 정애라님 연결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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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자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연결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소개해 주시면은.
양재에 사는 정애라인데요.
양재요?
네.
서울이요?
경기도 양재.
아, 양지.
아, 양지.
네. 저는 음지에서 왔기 때문에. 양지 너무 좋죠. 거기 리조트도 있고.
네, 너무 좋아요.
네, 자연이 참 이쁜 곳이죠.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원래 선하게 태어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악하게 태어난 것 같으세요?
선하게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네. 양지에 계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한테는 지금 손자가 있거든요.
어머!
근데 그 손자를 커가는 거 보니까
네.
너무 아기 때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
어른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예.
배고프면 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한 16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
그걸 알아요.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알고 자기를 때리는 것도 알고 자기를 나쁘게 대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꼬집기도 하고 이제
네.
자기를 방어하는 그 모습이 보일 때 얘가 커가면서 이제 머리에 네. 이게 그 그렇잖아요. 아까서는 나를 때리니까 나도 쟤를 때려야지. 나도 내가 맞으니까 쟤를 꼬집어야지.
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라다가 네. 자라면서 악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환경에 의해서.
네.
설마 할머님께서 그 손주를 이렇게 꼬집고 하시는 않으신 거죠?
네.
말씀을 못 하시는 거니까요.
네. 아기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손자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를 들어주지 않을 때 할머니 네. 미워.
그렇죠.
때가 있어요.
네. 아기 이름이 뭐예요?
시원이야. 김시원.
시원이.
네. 네. 저기 시원이한테 사랑의 말씀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방송 통해서.
우리 시원이 진짜 사랑스럽거든요.
네.
너무너무 이렇게 뭐 할머니가 손자들 보면은 뭐 바보가 된다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씩씩하고 앞으로 더 아프지 않고 씩씩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두 분 전화 연결되신 두 분 선물 다 드릴 거니까 선물방에 주소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하루 되십시오.
3877님도요. 네. 갓 태어난 아기가 악마의 얼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 손선서 예, 주장하시는군요.
제 얘기 듣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굴 가지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EBS 라디오 고전 읽기 메리 쉘리의 프랑켄슈타인 듣고 계십니다. 낭독 이어갈게요. 다음날 아침 저스틴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공개적인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후 2주일 동안 프랑켄슈타인 저택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재판이 끝난 직후 할리는 학교로 돌아갔고 프랑켄슈타인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커튼도 걷지 않은 채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
괴물이야. 범인은 괴물이야. 내가 인류의 운명을 개선하겠다고. 죽음을 제어해보겠다고 생명체를 창조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사랑에 마지 않는 두 사람이 죽었어. 모두 다 나 때문이야.
어느 날 밤 프랑켄슈타인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실의 창문 너머로 달빛이 어려있는 잔디밭을 내다보며 앉아있었다. 문득 잔디밭 가장자리의 덤불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저게 뭐지? 달빛에 비친 내 그림장? 아니야, 그러기에는 너무 큰데 뭐지?
그것은 아주 커다란 짐승의 모습이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분명하게 정체를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 짐승은 프랑켄슈타인의 침실 쪽을 정확하게 올려다보는 것 같았다. 다음 순간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문득 프랑켄슈타인의 머릿속에 검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보통 여자의 힘으로는 결코 이토록 심하게 상처를 입힐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진 존재는 이 세상에 오로지 그 괴물밖에 없을 거야.
프랑켄슈타인의 죄의식에 사로잡힌 채 잠에 들고 말았다.
프랑켄, 어서 정신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요.
엘리자베스가 프랑켄슈타인의 방문을 벌컥 열고는 거칠게 들어왔다.
언제까지 그렇게 바보처럼 자기 연민에만 빠져있을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해요.
엘리자베스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커튼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러자 햇빛이 한가득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잠깐만 엘리자베스, 나는 옷도 지금 제대로 안 걸치고 있는데.
괜찮아요. 난 금요일마다 마을병원에 가서 헐벗고 불쌍한 사람들을 간호하곤 해요. 그러니 벗은 몸은 이미 실컷 봤다고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자, 여기 이 옷 입어요.
엘리자베스가 옷장을 열고 프랑켄슈타인의 옷 몇 벌을 그에게 휙 던졌다.
어서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와요. 아버님께서는 이미 살인자에게 아들 한 명을 뺏기셨어요. 그런데 당신까지 이러고 있으니 아들을 또 하나 잃으신 기분이실 거라고요. 그래서인지 더욱 수척해지고 계세요. 자, 어서 옷을 입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이 방에서 나갈 때까지 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어요. 방 안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고약하다.
엘리자베스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면서 창문을 활짝 열었다.
프랑켄, 내가 아침부터 화내서 미안해요. 하지만 제발 기운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래, 엘리자베스. 당신 말이 맞아. 이제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살게. 그리고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내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준다면 나는 당신과...
말만 그러지 말고 나는 당신이 아버님과 나를 위해서 어서 빨리 기운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아니 모르겠다.
나랑 결혼해 줄래?
나와 결혼해줘 엘리자베스.
프랑켄슈타인의 갑작스런 청혼에 엘리자베스의 얼굴은 놀람과 기쁨으로 활짝 펴졌다. 그녀는 미소를 가득 머금은 채 프랑켄슈타인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다. 마침 프랑켄슈타인의 방을 지나던 아버지도 그 광경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금은 따로 받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야기가 이쪽으로 흐르네요.
그러게요. 이제 얘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데요. 노래 듣고 또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울랄라 세션이에요. 걸음. 울랄라 세션의 걸음 들으셨고요. 낭독 이어갑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여전히 밤마다 창문을 흔들어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잘못으로 죽은 두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프랑켄슈타인의 아버지는 두 연인의 결혼을 축하하며 말했다.
프랑켄, 너희 둘의 결혼은 정말 잘된 일이다. 하지만 지금 곧바로 식을 올리는 것은 윌리엄과 저스틴의 죽음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으니 석 달가량 지난 후에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입니다, 아버지. 제게도 아직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 프랑켄슈타인은 엘리자베스에게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저 아무래도 좀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쐬고 와야겠어.
네? 지금부터 결혼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딜 간다는 말이에요?
아, 저 엘리자베스 화내지 마. 잉골슈타트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꼭 잊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
또 가족들을 생각 안 하고 본인만 생각하는군요. 알겠어요.
아, 엘리자베스 오해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잘못돼서 뭐 다른 여자가 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알지?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실패한 실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것 같아. 내가 의도했던 건 결코 아니지만 아무튼 난 그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 그래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 엘리자베스, 당신에게 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도 이거 꼭 필요한 일이야.
아, 그래요. 그게 그렇게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라면.
응, 정말 중요한 문제야.
좋아요. 기꺼이 보내드릴게요.
고마워, 엘리자베스. 나 다녀올게. 아버지, 저 다녀오겠습니다. 아, 참, 보안업체에 연락해서 건장한 청년들로 우리 집을 지켜달라고 의뢰해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무도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얼른 다녀올게요.
알프스 산맥의 높이 솟아있는 샤모니 산은 더없이 맑고 깨끗했다. 프랑켄슈타인은 지팡이를 땅에 꽂아놓은 후 풀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배낭을 열어 아침에 여관을 떠날 때 준비한 빵과 치즈를 꺼냈다.
아, 내가 이 계곡을 탐험하며 돌아다닌 지도 어느덧 3주가 지났구나. 이제 좀 슬픔도 털어낸 것 같고 죄의식도 녹아내린 기분이야. 아주 조금씩 천천히 말이지.
계곡의 저편에는 장엄하게 솟아오른 몽블랑산의 봉우리가 구름과 맞닿아 있었다. 거대한 산봉우리를 덮고 있는 만년설을 바라보며 프랑켄슈타인은 한기를 느꼈다. 프랑켄슈타인은 가지고 온 지도를 펼쳐봤다. 지도에는 몽탕베르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그는 이 산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벌써 해가 저물어가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겠는걸. 차라리 그냥 하산하고 내일 오를까.
그때였다. 프랑켄슈타인은 그 산 위에 자기 말고 다른 누군가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존재는 점점 프랑켄슈타인에게로 다가왔고 그는 곧 그것이 굉장히 큰 몸집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렇다. 바로 프랑켄슈타인이 창조한 괴물이었다. 그 괴물은 프랑켄슈타인 저택에서부터 그를 따라온 것이 틀림없었다.
괴물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점점 더 가까이 프랑켄슈타인에게 다가왔고 프랑켄슈타인은 메고 있던 배낭을 휙 집어던졌다.
그래, 결국 이 순간이 찾아왔다. 그래, 난 죽어도 마땅해. 아무런 원망도 없어. 내가 창조한 존재의 손에 목숨을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자, 날 죽여라, 이 괴물아.
그런 다음 나지막한 바위 위에 걸터앉아 괴물이 다가오기만을 차분히 기다렸다.
잠깐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난 괴물이 날 죽이라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건가?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과 엘리자베스가 얼마나 슬퍼할까. 안 돼, 내가 죽으면 안 돼. 차라리 저 괴물을 내가 죽여야 돼. 그래, 괴물은 죽어도 마땅하니까.
프랑켄슈타인은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내던졌던 지팡이를 다시 집어들었다.
나도 잘못을 했으니 죽어 마땅하지만 저 괴물 역시 죽어 마땅해. 괴물한테 죽임을 당할 땐 당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먼저 저 괴물을 죽여버리겠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리 떨어져 있는 듯했던 괴물은 어느 틈엔가 프랑켄슈타인의 바로 앞에 와서 서 있었다. 괴물은 침대보와 담요를 대충 찢어서 만든 옷을 걸치고 있었고 옷 아래로 드러난 살갗은 마치 각기 다른 색깔과 질감으로 된 낡은 가죽 조각을 바늘로 아무렇게나 꿰매놓은 것 같았다.
정말 흉측하구나. 이렇게 보니까 더 흉측해. 그래, 이 괴물아, 네가 그 누런 눈으로 날 노려보면 어쩔 테야. 윌리엄을 죽인 거 바로 네놈이지.
괴물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못을 인정한다기보다 단순히 시인하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네 놈을 죽일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할 작정이야. 네 놈이 죽인 죄 없는 내 친구를 위해 할 수만 있다면 네 놈을 수십 번이라도 죽이고 싶단 말이야.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
아, 드디어 괴물 목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현정우 씨였네요.
갑자기
예, 예. 현정우 씨가 괴물이
됐습니다.
네. 네, 저희가 문제 내드렸었죠.
네,
정답 발표해야죠, 온철 씨.
자, 정답은 앞으로 뒤로 다 해도 똑같은 스위스입니다.
네. 스위스. 그 앞으로 뒤로 해도 다 똑같다고 했더니 네. 이효리도 네. 앞으로 뒤로 해도 똑같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이효리 네. 좋다.
자, 정답 당첨자 두 분 뽑아 주셔야죠.
네.
박민영 아나운서 반디로 한 분 뽑아 주세요.
네, 반디로는 이동현님 축하드립니다. 네, 답은 스위스입니다. 방학인데 계절학기 듣느라 유럽 배낭여행은 꿈이네요. 꿈. 아이고, 공부하느라고 네. 얼마나 네. 힘드실까요? 네.
자, 문자로는 우리 현정호 씨가 뽑아주실까요?
네, 8834님 축하드리고요. 답은 스위스. 하하, 스위스에 마냥 웃었네요. 센스 짱. 오늘도 좋은 낭독 감사합니다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정환 아나운서가 네. 너무 힌트를 확실히 주시네요.
정말 힌트였어요. 네. 자, 이렇게 당첨되신 두 분하고 아까 전화 받았던 두 분 저희 고전읽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물방 게시판에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그 현정호 씨 네. 괴물 첫 목소리 하셨는데요. 네. 괴물이 상당히 미남인 것 같아요. 아~
흉측하게 막 이 군데군데 이렇게 꼬맨 자국도 있고.
네. 네.
저희가 상상하는 그 프랑켄슈타인의 모습을 제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네, 괴물. 네.
박민영 아나운서는 엘리자베스 어떻게 네. 마음에 드셨어요?
전 좋아요.
네, 오늘 감사하고요. 오늘 순서 여기 벌써 마칠 시간이 어떻게
네. 진짜 시간 빨리 가네요.
진짜 빨리 갔어요. 네,
민영 씨 끝곡.
네, 끝곡은요 특이하게 네. 인도 노래인데요. 오. 카비타 크리시나 멀띠가 부릅니다. 볼레 추디안.
저는 이거 보고 그 뒤에가 네. 노래 제목이고 앞에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네, 오늘 끝곡 남겨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